저희가 계속해서 아마겟돈 시리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그 언약 중심으로 저희가 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즉, 새 창조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패턴을 우리가 여섯 개로 나눠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구약에서 그 현실이 이 예표 수준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번까지 중간시대가 저희한테 굉장히 중요했죠. 왜? 이 중간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교회 시대 동안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며 소망하며 확신하며 기쁘게 사는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이 모든 것이 이제 성취가 되려면 이 하나님의 디자인이 중간 시대 끝에 적그리스도 위기가 이제 있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가 뭐왜 이렇게 그런 질문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기 때문에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가 이제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이 바로왕, 애굽에서 이제 바로왕이 지금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430년 동안 아니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을 받고 이제 그들이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국을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즉 요즘 말로 하면은 교회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 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그 바로왕이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같은 현실이 아주 그 창세기 처음부터 보여지기 시작했죠. 그 현실이 바벨탑 사건 때부터 우리가 보여지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탄의 마음이 증거가 됩니다. 이 사탄의 마음은 뭐냐? 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죄짓고 하는 것도 다 그런 마음이죠. 왜? 우리가 정하는 겁니다. 뭐가 옳고, 뭐가 나쁘고, 이 선과 악, 이런 것도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사는. 즉,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순종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사탄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 4절 그 바벨탑 사건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바벨탑을 쌓고 어디에서 보든지 그 바벨탑이 보여 흩어지는 걸 면하는 거예요. 뭉치면 산다, 이따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또 뭐냐 하면은 이게 천국에 닿게 하는 거죠. 천국으로 올라가는 인간들의 그 행위, 인간들의 공으로 이 천국하는 다리를 만드는 거죠. 우리가 그 탑이라 그랬을 때 이렇게 계단식의 탑입니다. 뭐 제가 그림 그리는 게 잘못, 이렇게 뭐야, 좀 이런 식의 탑. 예. 그쵸. 지그재그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탑을 짓는데, 그래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창세기 28장 12절에 그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꿈을 야곱이 꾸죠. 그런 것 같이 이렇게 인간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자기의 공으로 지금 그런 탑을 만드는데, 이 사탄의 마음이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너가 너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지금 그 모습입니다. 그 마음이에요. 이 바벨탑이 지금 그런 건데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내려오셔서 흩으시는 거였죠. 서로 방언이 달라져갖고 그걸 흩으는 거였는데 지금 사탄은 뭐예요? 그걸 거꾸로 뒤집자 이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지금 이 그 내용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냥 이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죠. 그 사탄의 마음을. 즉 이 하나님의 심판을 뒤집으려는 시도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흩으시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즉 사탄이 여기서 아마겟돈이 이 바벨탑이 아마겟돈이죠. 그죠? 흩어지지 않는 거는 모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이는 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이게 바벨탑이 바로 아마겟돈. 즉 그 에덴에서 그 아마겟돈의 현실을 이게 흉내를 내는 거죠. 지금 사탄이. 항상 이래요. 사탄은 흉내내요. 왜? 자기가 그 하나님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방식도 꼭 그 하나님 하시는 거를 흉내내는 방식으로 합니다. 구약에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을 쭉 볼 텐데 거기에도 그 흉내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죠. 아, 그래서 지금 그 마지막에도 이 우리 적그리스도다. 666. 이것도 자기가 직접 안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것 같이 그런 흉내내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666. 전 세계를 이제 이게 모든 걸 주장하는 그런 인간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하신 대로 흉내내는 거거든요, 지금. 근데 계속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 인간 행위의 구원. 즉 뭐예요? 인간의 구원은 뭐가 중점이에요? 죄의 해결 없이, 죄의 해결이 없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에서부터 구원이죠. 인간의 구원은 그 죄를 전혀 해결함이 없이 구원하는 것.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바벨탑 사건 때는 아직 죄가 차지가 않은 거죠. 죄가 차야 되는데 아직 그 시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내려오죠. 그래서 창세기 11장 그 바벨탑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보통 그 성경에서 방언이 언제 처음으로 보여지냐 그러면 다들 사도행전이라 그러는데 방언이 처음으로 보여지는 거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방언이 뭐예요?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지금 서로 딴 나라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바벨탑 사건 때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게 하는 방언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언이 원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뭐야, 이 세례도 원래 심판이고, 그죠? 성만찬도 원래 심판이고. 그러나 이게 예수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좋은 걸로 되는 거지.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게 예수님하고 이제 연관이 돼서 좋은 것으로 되는 건데요. 어쨌든 지금 창세기 11장 7절부터 읽으면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흩으시는 거면 구원은 뭐예요? 모으시는 거예요. 즉 아마겟돈이에요. 구원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구원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적으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현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방언으로 증거가 된 거죠.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항상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건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 구원, 즉 천국 수준에서 모아지는 그 구원의 현실이 그 오순절날 방언이 터지면서 그 현실이 증거되죠. 왜? 거기에서 모든 그 방언, 여러 다른 방언 때문에 흩어졌던 것이 하나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 오순절날 보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그 창세기 때는 다 흩어져야 되는 모습인데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잖아요. 그 모든 방언이 한꺼번에 모이는. 즉 예수님께서 뒤집는 거예요. 심판을 뒤집는 그런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항상 두 단계로 이루시기 때문에 처음에 영적으로 이루시는데 그 영적으로 이루시는 현실이 세상에서 표현되는 방법은 반대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즉, 천국적으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죠. 여러분과 저도 모아진 거 아니에요, 천국으로.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흩어지는 거죠.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것도 구약에서의 그 심판의 그 개념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구원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의 개념들이 다 반대로 이제 그게 원래 심판이었는데 이제 구원의 모습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이거는 흩어지는 모습은 절대 아니죠. 모아지는 건데 그 천국에서 모아지는 현실이 이 세상에서는 흩어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내가 엄청난 그 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세상에서는 이제 가난하고 이 뭐야 땅에 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이게 뒤집어 버리시는 거예요 전부. 즉 심판이 축복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땅 끝까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그런데 흩어진 나그네, 그가 누구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편지를 하는데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에게 하는데 사실 그들은 영적 현실은 뭐예요? 천국에 모여 있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냐, 이 세상에서.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모아놨을 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죠. 이 한 명 한 명 다 똑같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영적으로는 천국에 모여져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될 것이죠. 그래서 그 바벨탑 사건에서 보여졌던 그 악, 즉 악이라는 거를 또 이해를 잘 하세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리게 되니까. 악은 세상 수준에서 말하는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악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즉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불교 신자들이 악한 자라고, 성경대로 하면.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이해할 때 불교 신자를 악하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더 착하게 살죠. 세상 수준에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라고 했을 때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이 힘과 세력이죠. 즉 사탄의 세력. 이것이 중간시대 때그 악이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공부한 내용이죠. 우리 그 중간시대의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고난이 있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구원 역사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핍박을 하다가 이제 모세 때에 애굽에서 적 그리스도의 위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리 보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교회 시대에서도 이제 보여질 거예요. 근데 지금 지금 벌써 보여져요. 미국 같은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데에서도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기독교 개념을 얘기하면, 이제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에서 동성연애는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수긍했어요, 세상도. 근데 보세요, 지금. 이제는 수긍이 아니라 이제 핍박입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자꾸 이렇게 가야죠. 그게 적그리스도 위기까지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1년 후에 있을 일인지, 만년 후에 있을 일인지, 그건 우리가 장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디자인이 돼 있다는 거. 왜? 구약서부터 계속 그렇게 보여줬다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애굽에서 이 적그리스도 위기까지 가게 되는데, 그때 바로 왕이 그 언약 백성들을 완전히 없애려는 그 사탄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왕을 통해 증거가 되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누구를 통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구약에서는 예표 수준에서 바로 왕을 통해서 증거가 된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약속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즉 세상 나라가 너희 자손을 괴롭게 하고 너의 자손은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이 악이 세지면서 적그리스도 위기가 오는데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은 그대로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10장 6절에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함의 두 아들, 그 미스라임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애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나안, 이 가나안도 우리가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계속 싸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대로 되죠. 창세기 9장 25절에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즉 여기 창세기 9장에 보면 가나안은 오히려 지죠. 싸움에서 지는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 위기는 가나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 일어나는 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왜? 거기서 이제 시편 105편 23절, 25절, 27절.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한 땅에 객이 되었도다. 25절 또 저희 마음을 변하여 그 애굽 사람 마음을 변하여 그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 종들에게 교활히 행하게 하셨도다.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지금 그냥 어쩌다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다 죽이려고 하고 이게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또 시편을 읽거나 그 뒤에 걸 읽어보면 이게 다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마음대로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독교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 하나님 마음대로를 기뻐하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기뻐하는 거. 그래서 진짜 나중에 심판이 내려지는데 세상이 망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뭐해요? 성경에 보면 그 찬양을 하죠. 기쁘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예수님 참 잘하신다. 이런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멋있다.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뭐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왜? 그 뜻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매주 기도하잖아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주 그렇게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그런 기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또 뭐 기독교인도 아니죠. 그건 뭐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뜻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죠. 27절에 저희가 그 백성 중에 여호와의 표징을 보이고 함 땅에서 기사를 행하였도다. 시편 78편 51절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 기력의 시작을 치셨으나 시편 106편 22절에는 그는 함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 일을 행하신 자로다. 그런데 이제 이 바로 왕을 조금 보죠. 바로 왕은 자기를 하나님 수준으로 올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하는 짓인데 그 바로 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위기라고 하지만 결국 사탄을 심판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왜? 그 적그리스도 위기가 있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끝내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 바로 왕을 심판하는 그 내용을 성경에서는 애굽의 신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의 마지막 재앙에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사실 뭐 애굽의 모든 신이라는 게 뭐 다 가짜죠. 그러나 지금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 그 이 사탄을 지금 공격하는 건데 그러나 지금 예표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그 완전한 마지막 심판, 즉 사탄 자체를 심판하는 모습을 바로 왕을 심판하시면서 지금 예표 수준에서 보여주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뭐였어요? 하나님 백성을 다 죽이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을 잘 이해를 하세요. 결국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없앤다는 거를 구약 수준에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예표된 수준에서 이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잘 이해해야 돼요. 잠깐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구약을 보면 이들이 나그네 삶을 산다. 나그네 같이 산다. 그런데 구약은 뭐예요? 세상 수준에서 표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이 진짜로 텐트 치면서 사는 거예요. 왜? 구약은 세상적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계속 텐트 치고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마음가짐이 자기의 모든 태도나 자세나 마음가짐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구약 신약에까지 와서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어디 가서 텐트 치고 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갖고 있어도 마음이 나그네로 살라 이 말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텐트 치고 살면 뭐예요? 자기 마음은 나그네가 아니야. 오히려 텐트를 쳐놓고 그 안에 그냥 다이아몬드로 도배를 해놨어.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세상 수준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항상. 이제 신약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신약에서 와서 텐트를 쳐도 가짜인 거 금방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거 잘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그죠? 이게 사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방법. 신약에 와서는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수준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남이 보기에 아 뭐 좋은 집에 살면서 나그네 좋아하시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정말 나그네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신다고요. 거꾸로 뭐 텐트 쳐놓고 나그네는 아니야. 어떻게든지 이 세상이 더 좋아. 아 그럼 뭐해요 솔직히.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일치한 거예요, 지금. 그거를 이해하시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든 구약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민수기 33장 4절에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신들이 다 가짜였죠. 뭐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이렇게 바로왕 뒤에 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기적들을 흉내를 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근데 거짓이에요. 그 흉내내는 게 거짓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들이 진짜 뭐 아무리 접시에 조금 있는 물을 진짜 피로 변하게 했다 이게 아니라 가짜 거짓 속임수죠. 왜 그들은 그렇게 이 네이처를 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눈 속임으로 하는 거지. 진짜 기적을 사탄이 할 수 있다. 그럼 큰일 나요. 진짜 기적을 사탄이 이룰 수 있으면 예수님 부활이 사탄의 짓이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뭐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사탄이 이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하는 거 이걸 다 흉내낸 거라. 그럼 우린 다 속아 넘어간 거예요. 이게 참 예수님이 아니야. 근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심해도 되는 거죠. 예수님을 하신 걸 볼 때 왜 사탄이 그런 참 기적을 행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흉내를 내는데 출애굽기 7장 11절 바로도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이게 지금 눈속임인데 그런 걸 자세하게 나오진 않죠. 근데 신약에 와서 그 사탄이 나타날 때 뭐라 그래요? 거짓 기적과. 제가 나중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1절에 보면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퍅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 7절에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면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거짓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느니 왜 여러분과 저한테 와봤자 우리가 믿질 않죠? 멸망하는 자에게 임하는데 이는 저희가 그 멸망하는 자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으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이 안 믿어요. 참 진리를 안 믿고 거짓을 믿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즉 여러분을 사랑하사 거짓을 안 믿게 만들어 놓으셨으면 여러분이 그 거짓을 왜 믿어요? 근데 거짓을 믿게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을 믿는 거예요.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 뜻대로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좀 나쁘게 전해지는 것 같이 되죠. 그리고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자기가 지금 안 믿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저기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처음부터 그들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가 되므로 그들로 심판을 받게 그렇게 하시게 놔둔 거죠. 그렇게 하도록 놔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적그리스도 위기를 좀 이제 차차 보게 되면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바로 왕과 그 애굽 사람들, 즉 세상 사람들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언약 백성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예표 수준이라는 그 현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 뉴스를 보시면 지금 뭐 이스라엘을 하마스가 쳐들어가서 뭐 수도 없이 죽이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와 지금도 무슨 성경적인 의미를 거기다 갖다 두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 구원 역사의 예표 시대는 지나갔어요, 다. 이제는 그냥 뭐 소련이 그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간 거나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간 거나 똑같아요, 내용이. 그냥 악이에요, 악. 이거는 어떠한 성경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때 이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무슨 이 성경적인 의미를 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냥 한 국가예요. 그런데 벌써 뭐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갖고 뭐 난리가 났대요. 오늘 내가 좀 보니까. 참 너무나 다르게 믿고 있습니다. 같은 성경을 가지고.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참 유대인은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죠. 영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가 유대인이라 했을 때 그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은 자리라. 그러면 지금 유대인은 뭐예요? 그 겉으로의 유대인. 예수님도 안 믿는 유대인. 그건 뭐예요? 근데 이상하게들 믿어요. 그냥 구약 수준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믿는 거예요. 아, 이걸 얘기하려면 뭐 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뉴스에 유명하던 목사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이거 큰일 났다 싶었는데 뭐 큰일 난 게 아니죠. 잘못된 걸 믿게끔 다 정해져 있으니까. 아, 여러분이 유대인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이 성경대로 유대인이 공격받는 거는 즉 교회가 공격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공격받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것도 뭐 우리를 진역에 집어넣고 뭐 육체적으로 때리고 뭐 그런 일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의 입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 뭐 감옥에 넣을 필요 뭐 있어요. 어차피 전하게 내버려 둬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에 보세요. 두 증인,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로 두 증인이 뭐예요? 나가서 전하는 사람이 둘 다 죽죠. 교회가 죽는 거예요, 이제. 즉, 말씀이 더 이상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이스라엘이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걸 뭐 지금 뭐 어느 나라가 뭐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하는 이런 걸로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소련도 이제 쳐들어갈 거고 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쳐들어가서 죽이고 한 게 성경에 나왔대. 성경에서 다 미리 이렇게 보고 얘기한 게 있대.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그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소리. 어쨌든 여러분은 그런데 이렇게 저기 뭐야. 네, 그냥 들을 필요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합니다. 근데 뭐 숫자적으로 저희가 이 소수니까 밀려요. 밀립니다. 어쨌든 지금 괴롭힙니다. 이제 이 백성들을. 그게 이제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죠.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굉장한 고난이죠.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왜? 남자가 아예 없으면 그 다음 세대가 끝나는 거죠. 애를 더 이상 어떻게 낳아요? 지금 이런 아주 악한 마음을 지금 바로 왕이 갖고 지금 하잖아요. 근데 사탄의 그 마음이 뭐 다를 거라고 생각되십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인간들도 미워하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6절과 10절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바로 왕의 세력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요. 지금 바로 이때가 나옵니다. 천년이 참해. 여러분 천년 왕국 우리 공부했죠. 그 천년이 교회 시대죠. 그러면 천년이 찼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즉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죠. 교회 시대가 끝나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첫 그리스도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7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위에 읽어보면 옥에 잡혀 있어요. 잡혀서 뭐 해요? 만민을 유혹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놓였어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만민을 유혹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즉,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한다.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싸움을 붙이는 것, 그거를 이제 지금같이 저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이 소련이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금 쳐들어가는 거, 그걸 이 구절들을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랭귀지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년 왕국, 천년도 글자 그대로 천년이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숫자지. 마찬가지로 지금 이거를 너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에 딱 맞춰갖고 이해를 하시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사탄이 이제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모아서 이제 완전히 교회를 끝을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입장에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되겠어요? 고난이죠. 그러나 그렇게 성을 두루매 이제 쳐들어오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즉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바로 그 적그리스도 위기. 다행히 이 적그리스도 위기의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아무도 못 인내한다. 그래서 짧게 하셨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너무 길면 여러분과 저도 견디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근데 하나님이 오십니다.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마겟돈이 눈에 보이게 성취되는 거죠. 이게 역사예요. 이루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 입장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지금 무슨 헛소리입니까?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근데 이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니까요. 심판하시러. 그런데 그 심판은 또 구원이잖아요. 지금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같은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구원 역사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노아의 홍수를 보시면 지금 노아의 홍수가 심판인데 그래서 전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둥둥 떠가는 그 노아의 방주 안에 8명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너무 심판받는 거에 보지 마시고 구원받는 거에 보시는 거. 아니, 뭐 둘 다 똑같은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나 세상 심판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시는 걸 기뻐하는 거죠. 빨리 오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을 받는 세상 입장에서는 그 하는 예수님 오시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죠. 이런 모습들, 이 현실이 모세의 불붙는 그 떨기나무 사건에서 증거가 됐습니다. 영광의 영, 뭐 우리가 성령님으로 봐야 되는데 성령님의 출현. 그래서 그 이 지금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셨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오신 거는 믿는 사람 안에 지금 같이 하시기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은의 심판이 벌써 끝나는 거죠. 성령님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세례니, 지금 뭐, 그 성찬이니,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건 심판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좋은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재림 때도 다시 얘기하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또. 그러나 그때는 지금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이 끝났잖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게 좋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도 우리가 소멸하지 않아요. 그 모습이 떨기나무, 그 불붙은 떨기나무 사건에서 증거된 거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런데 지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질 않아요. 즉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 이렇게 불이에요, 하나님이. 왜? 성령님이 불이시니까. 그 말은 조금 이상하게 나왔다. 불로 표현이 되는 거니까. 네, 성령님이 불이라,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근데 불로 표현이 됩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 맺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연기와 불로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보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녕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거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어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즉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내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의 역사가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 위기에 그 보는 그런 모습도 지금 저희가 보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내리시는 심판. 이게 뭐냐?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불에 붙은 떨기나무가 그 현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가 사자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다. 즉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데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그 떨기나무 모습에서 보여주는데요. 이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어디서 또 보여집니까? 나중에 시내산에 가면 그 시내산 전체가 불이 붙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현실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즉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곳이 호렙산입니다. 근데 신명기 4장 10절부터 보면 너가 호렙산에서 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이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이 시내산 때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바로 호렙산. 즉 호렙산이 시내산이에요. 즉 그곳에서 그 산이 불이 붙었는데 백성들이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떨기나무에 불 붙은 모습이 더 확대돼서 시내산 전체에서 지금 보여지는 거죠. 그 성령님 영광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영광의 영이 같이 하시며 이제 애굽을 심판하시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애굽 심판. 이건 언약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예수님 재림 때의 현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서부터 보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럼 지금 이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데 내용이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이 세상을 이제 구분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도 주일마다 구분을 시키시죠. 즉 거룩하게 하시는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그렇게 설명하셨죠.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즉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계속 구분을 하시다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천국에, 세상은 이제 지옥. 근데 계속 지금부터 구분을 하시는데 이 출애굽에서 이 구원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이 구분이 뚜렷하게 보여집니다. 즉 심판이 축복, 심판과 구원이 보여져요. 같이.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너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출애굽기 9장 4절 6절 또 26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출애굽기 10장 23절에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왜? 흑암 재앙이죠.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지금 예표 수준에서 구분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도 계속 이 구분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적그리스도 위기가 되면서 정말 구분이 이제 뚜렷하게 보여질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구분되는 거죠. 출애굽기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래 이 구별한 것의 그 클라이맥스가 이제 열 번째 재앙과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에서 증거가 되죠. 그 열 번째 재앙이 뭐예요? 그 첫째로 태어나는 애가 장자가 죽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죽음의 사자가 피가 묻어있는 집은 유월한다, 넘어간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유월하신다. 그러나 그 피가 없으면 거기 장자가 죽는 거죠. 이게 구분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지금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멸망하고. 출애굽기 11장 7절에 출애굽기 12장 12절서부터 13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피를 보면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데, 그런데 사실 넘어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또 안 됩니다. 그 넘어가시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사실 넘어간다 하시면서 그 집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다 하시고 23절까지 쭉 내려와서 읽으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안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즉 그 문을 넘어가시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집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죠. 그래서 그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오게 하신다는 말은 그분도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사람의 집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사탄이 지금 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 보호되겠죠. 왜? 예수님의 피로 지금 씻겨져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문지방이면 지금 예수님 피로 다 이렇게 지금 칠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죽는 것은 아니죠. 그 홍해 바다 때도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부터 보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서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즉 그 홍해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고 애굽 쪽에는 깜깜했어요.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는 거죠. 새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나 구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한지라. 구분되죠. 완전하게 구분됩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을 통한 재판입니다. 정죄가 되어 멸망을 하거나 무죄가 선고되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통한 재판이에요. 바로 세례의 현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된 자들에게는 심판의 표와인인데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표와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그렇게 홍해 바다 건너는 게 세례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홍수가 또 세례의 현실. 아까는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의 현실. 그래서 노아 방주 노아 이게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모세 모세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고, 즉 노아와 아니 모세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들, 예수님 예표, 즉 예수님과 연합의 현실이 없으면 이런 모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심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뭘 하시건 간에 다 심판인 거예요. 이게 죄인의 현실이에요. 잘 이해를 하세요. 지금 내가 어느 정도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인가. 예수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뭘 했건, 또 하나님이 뭘 하셨건, 다 심판이에요. 이게 구원 역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구원자를 붙였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감사하게도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두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을 뭐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이게 뭔지 조금씩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까불면 안 됩니다. 지금 저 같은 인간은 캘빈 주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이때까지 몇십 년을 가르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확신했죠. 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이게 부족해지는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면 그 두려움이 더 강해져야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까불다가 큰일 나는 겁니다. 구약의 언약 백성들도 다 꺾어버리신 분인데, 사도 바울도 그러죠. 구약의 그 참나무에서도 꺾었는데 너희같이 접붙인 나무는 뭐 안 꺾을 줄 아느냐, 그렇게 진짜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강조하면서 하나님한테 멸망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서 차 저것들 열심히 살지만 구원도 없네. 그러면 정말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이런 칼빈주의 같은 것을 가지고 내가 죄 짓고 살면서도 괜찮은 걸로 사용하시면 이건 지금 잘못 사용되는 거예요. 진짜 순종하셔야죠. 저도 마찬가지고. 아, 안 돼서 문제죠. 근데 저희가 진짜 힘쓰라. 아, 그냥 예수님이 다 이뤘으니까 우리는 뭐 대강 좀 죄도 짓고 뭐 말씀 순종 조금 안 해도 괜찮다. 그러면 우리한테 왜 힘쓰라고 얘기하십니까? 절대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힘쓰라는 거예요, 지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힘쓰라. 칼빈주의는 죄 질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이 좀 많이 늘었어요, 또.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너무 까불며 건방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도. 믿는다고. 칼빈주의. 예. 회개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을 통해서도 계속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들이에요. 즉 교회 멤버들이에요, 그 당시에. 교회 멤버들. 그들이 다 꺾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와서도 교회의 심판이 먼저 온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역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 언약 백성들을 다 버리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으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질 않으니까. 요즘 교회 멤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질 않아요. 아마 오피시라고 별거 아닙니다. 우리면 뭐 어떻게 해요, 우리라서. 우리도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회개해야죠. 왜 예수님과 연합이 없으면 다 심판이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예수님이 아니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위기. 우리가 겁낼 게 아니라, 왜? 결국 죄인들은 심판하는 거고 백성은 구원하는 거로 마무리되는 거니까. 즉 하나님 심판 중에 구원이니까. 그러나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 그 양의 피가 예표 수준에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죽어야만 했던 그런 고약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저도 마찬가지니까. 제가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너무 까불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경외라 그러나요? 한국말로. 경외하면서 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다음번에 아마겟돈 성취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획하셨고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성취하시는가, 구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신약을 통해서도 보여주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죄를 지면 회개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